저는 어린 시절, 특별히 제 생각에는 제가 중학교 2학년 이때부터 좀 저의 삶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진 이유는 제가 뭘 잘못해서 힘든 건 아니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아마 초등학교 졸업할 중학교 때 무렵부터 아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업이 안 되니까 그걸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스트럭을 하시면서 건강도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의 건강과 또 아버지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이었는지 아니면 3학년 겨울이었는지 새벽 기도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아이로서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때는 그렇게 이렇게 치안이 요즘처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건달들도 새벽과 밤에 막 돌아다니고 제가 살았던 동네도 그렇게 치안이 좋은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위험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몇달 동안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한두번 정도 으슥한 골목에 끌려가서 맞은 적도 있습니다. 또 겨울이었으니까 몹시 추웠죠. 근데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간증이라면 우리 모두가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나았다. 뭐 아니면 뭐 아버지 사업이 대박이 났다.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결과는 아버지 사업은 물론 더 좋아지지 않았고 급기야 1년 반쯤 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저에게 어떤 얻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걸 모두 인정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부정하는 것은 뭐 굉장히 큰 저주를 받을 것 같아서 이건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 그분은 나를 사랑하진 않는다. 혹시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은 매우 확실하다. 이런 마음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부정적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저를 좀덜 사랑한다고 그러고 살았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분 등장해요. 그 사람은 오늘 나병 환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병이라는 거, 과거에 문둥병이라고 불렀던 이 질병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게 불치병이었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누구든지 이 질병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큰 불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인 질병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격리되듯이 이 질병이 사실은 오늘날 나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대의 모든 심각한 피부 질환을 다 일컫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질병에 걸리면 그냥 격리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은 사회적인 질병이고 또 외로움의 병이에요. 게다가 이 질병이 걸린 사람들을 유대교에서는 부정한 자라 칭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말씀하실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부정하다 칭하면서 이렇게 격리해서 그 전염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 네가 격리하라는 거 보니까 네가 그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병이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근데 이분이 이런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분이 그 모든 질병을 막 고친다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분이 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40절이죠.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의심하고 있는 건 이분이 나를 고쳐줄 마음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원하시면 예수님 당신이 나 같은 것도 고치길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마가복음 1장 41절에 말씀하시죠.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그의 아픔에 공감한다 이런 뜻입니다. Compassion, compassion. 그 아픔을 내가 공감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한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이건 이런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지. 나를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나의 대답은 이거야. 물론이야. 너가 너를 사랑해서 너가 나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너가 그 나병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듯이 나도 너를 여전히 사랑해서 나도 너를 고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이 부분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명제를 하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명제는 무엇인가?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종교란 어떤 것이냐? 종교란 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욕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정성을 들여요. 어떤 사람은 헌신을 해요. 신의 사랑을 쟁취하는 것이 종교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 반대예요.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사랑하기도 전에 그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세요. 그 표현이 십자가죠. 요한일서 4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내가 이만큼 표현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 아들을 드린 것 같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심정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방 종교의 습관이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막 애를 써요.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한국에 일천번제라는 말이 유행을 했어요. 이거는 솔로몬이 천번 제사를 드렸다는 데서 이제 나온 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천번이나 예배를 드리면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나한테 뭔가를 해준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날로 좀 해석을 해가지고 천번 헌금을 드리는 그래서 일천번제 헌금이라는 걸 드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매주 1,000원씩 내든가 매일 1,000원씩 내가지고 천번을 드리는 거예요. 10,000원을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조각을 내가지고 낸 다음에 1,000번을 하면 하나님이 그 정성에 감동을 해가지고 나한테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위장한 세상의 소리죠.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달라고 사랑을 쟁취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원래 이름 뭐죠? 여디디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굉장히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혼외 자식이에요.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흠이 있는 자식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태어났을 때 아, 난 좀 재수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내가 부정하게 태어났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솔로몬이 이미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은 왕이 될 그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왕이 됐어요. 그는 이미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치세는 아주 창대한 때였어요. 잘 돼가고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린 거죠. 사랑하는 자기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반응으로, 사랑의 반응으로 제사를 드린 거죠. 기독교는 세상과 반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말해요. 환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해요. 야, 너가 이런 환경에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나는 이렇게 증명을 했어. 나는 십자가로 증명을 했어. 근데 그런 소리에 너희가 현혹돼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비록 나병 환자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을 보면 조금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까 읽었지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에게 대셨다 이렇게 말해요. 터치했다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병은요, 전염병이라고 그때 믿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터치하면 내가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병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이에요.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터치하면 그 사람은 부정해져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부정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손을 안 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같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두 번째 명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죄인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지나가는데 불쌍한 사람이 보여요. 그럼 그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이거 이해가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불쌍한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충격이에요. 신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세상에 이유 없는 불행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불행을 당하는지, 내 인생에 왜 어려움이 오는지 물어보면 대답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예전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책을 읽다가 엘리의 위젤이라는 분의 쓴 책의 일부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엘리의 위젤은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감옥에 갇혔다가 생존해서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밤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강제 수용소에 모아놓고 독일군들이 지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밤이 되면 자꾸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그 수용소를 지키는 그 소장이 절대 탈출 못하게 하고 겁을 주기 위해서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세 명을 공개 처형해요. 탈출 시도하지도 않았는데 세 명을 공개 처형하는 겁니다.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세 명 중에 한 분은 남자 노인이었어요. 두 번째는 여자 성인이었어요. 근데 세 번째는 13살, 12살이 안 되는 아주 깡마른 소년이었어요. 이 세 사람을 목 매는 데다가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는 앞에서 사형을 치르는 것입니다. 모두 다 높은 의자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목에다가 밧줄을 걸고 씁니다. 독일군들이 그 밑에 있는 의자를 치워버립니다. 노인은 그냥 의자가 치워지자마자 바로 목숨을 잃습니다. 여자분도 조금 괴로워하다가 금세 사망합니다. 그런데 13살, 12살 먹은 어린아이는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 대롱대롱 매달려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 그 무리 속에서 분노의 신음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그 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했는데 이 캄캄한 밤에 우린 어디서 빛을 찾을 수 있지? 그 탄식하던 하는 탄식 소리 뒤에서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 어린아이와 함께 저곳에 매달려 있어.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나병 환자가 됐던, 내가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가 됐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같이 한다는 걸 알았으면 제가 교회까지 새벽기도 안 갔을 겁니다. 집에서 기도했죠. 나랑 함께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좀 더 거룩한 곳에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까지 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숨어 있는 복음의 두 번째 명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는 복음의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저를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그 전통을 좀 존중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가게 한 것은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에게 레위기 14장을 기억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레위기 14장에는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록해 놓았어요. 누군가가 나병이 다 나았다. 그러면 제사장 앞에 가서 이렇게 하라. 라고 기록된 거예요. 그 중에 제사장이 다 나았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레위기 14장 4절에서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한 마리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요. 그 새에게. 그리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일곱 번 그걸 뿌리고 정결하고 살아있는 새는 놓아준단 말이에요. 이걸 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치유받은 나병 환자를 만난 그 제사장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특별한 날을 생각나게 해요. 그 날이 어떤 날인가? 대속죄일이에요. 너무 이상한 거는요, 이 나병 환자였다가 치유받은 사람에게 제사장이 하는 그 행동이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하는 행동과 매우 유사해요. 대속죄일에는 어떻게 하는가? 레위기 16장 7절 대속죄일에는 어떻게 하는가? 두 염소를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 때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낼지니라. 너무나 유사해요. 유사한 그림이 그려져요. 게다가 지금 그 나 환자를 고치고 나서 했던 그 실들 있잖아요. 그 홍색 실, 뭐 백향목, 그 다음에 우슬초. 이게 모두 다 성막을 지을 때 썼던 재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은 대속죄일이 기억나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나병 환자가 단순히 나병에서 치유받은 게 아니라 죄속함을 받았다는 걸 기억나게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 대속죄일은 왜 하느냐? 이거는 구약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서야 이 구약의 대속죄일이 뭐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돼요. 구약의 대속죄일은 뭘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는가? 히브리서 9장 11절이 설명을 해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했고 그것은 레위기 14장이 기억나게 했고 레위기 14장은 대속죄일이 기억나게 하고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이 제사장에게 보낸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병 환자를 사랑하시고 그와 하나가 됐지만 그리고 그를 치료하셨는데 그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냥 그의 능력으로 남는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를 고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세 번째, 복음의 핵심 명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떤 환경에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가 되세요. 그런데 하나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피 흘리셨다는 것이 복음의 세 번째 명제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치유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한 것이,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피로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명제를 알게 되면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이라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여전히 나는 부족한 게 많아요. 여전히 내게 필요한 게 많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늘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목마름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전히 신의 사랑을 갈구해서 뭔가 얻어내야 되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같이 우리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와 하나가 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내 삶이 의미 있게 된다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해야 할 반응인 것이죠. 또 하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입만 열면 그걸 자랑하게 되죠. 복음을 자랑하게 되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 복음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아는지 모르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가 무엇을 자랑하는지 보면 그가 십자가를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았던, 그가 목사이건, 그가 어떤 많은 일을 이루었던, 그가 이루는 일이 모든 사람이 볼 때 존경받을 만한 분 일이, 누가 봐도 저는 희생했고 예수님을 닮은 행동을 했어도 그의 입에서 십자가가 자랑이 아니면 그런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알게 되면 십자가를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알게 되면 죽는 방법으로 살게 되는 거죠. 복음을 알게 되면 십자가의 방법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지금 살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면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알게 되면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죽는 방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의 명제를 매우 명쾌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병 환자 같은 상황에 있어도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십니다. 저는 그레이스 밸리 성도들이 이 명제에 아멘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명제가 그냥 내 입에서 아멘이 아니라 내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명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확신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 복음의 명제에 따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제가 사춘기 때 겪었던 그런 신앙의 레벨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흔적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해놓은 흔적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1분만 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해놓은 흔적들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기도하죠.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오늘 주 앞에서 복음의 명제를 듣고 십자가를 따라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